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찬양을 아침에 보통 두 곡을 부르는데 한 곡 부를 때는 나갈 양이 많던가 진도가 바쁠 때예요. 그렇게 하시고 왜 하나 부를까 생각하지 마시고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6장 정도로 얘기가 끝나요. 끝나고 나머지 17장부터는 사사기에서 원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온니엘 뭐 입다 에훈 뭐 삼갈 삼순 얘기 쭉 말하다가 이제 17장부터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원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말을 하고 있고 그 말미에 이제 뭐 미갈할지 레윈의 첩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레윈의 첩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자. 그래서 그 레윈이 사실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깡패들이 와서 그 이 성에 들어온 여인을 달라 그랬을 때 뭐 그걸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레이 첩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내어줬고 내준 사람이 성소에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인데 기브아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계열이에요. 그럼 열두 지파 내용이거든요. 열두 지파 내용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갖고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 두려움, 말씀의 순종 이런 게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레윈이 머무는 집 앞에서 이렇게 문지방에 손을 탁 얹고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해가 뜰 때 레윈이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첩을 이렇게 열두 개로 잘라서 열두 지파에 보냈어요. 물론 베냐민 지파에도 보냈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리고서 큰 회의를 모집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당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백성들한테 묻자 거의 다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만 안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약속의 땅에 수레급을 하여서 민족들이 200만 인구가 강야를 한 매던 가지고 쭉 온 거예요. 같이 불신앙하고 같이 믿고 같이 만나 매출하기를 보고 같이 홍해 갈라진 것을 보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서 레위기를 창세기를 받고 레위기를 받고 출애굽기를 나중에 받게 되어지지만 신명기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딱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2세대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던 땅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배하지 않고 남아있던 작은 땅들이 그냥 한 주먹감인데 실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 포함한 암몬이랄지 뭐 미디안이랄지 블레셋이랄지 그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당해서 사사기 12명 사사가 되게 한 시대를 뭐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쭉 끝날 이 사사기 말미에 갑자기 레윈이 있던 첩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끈 민족인데 그들끼리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1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서 내용이 워낙 좀 많아서 빠르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여인을 열두 조각 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면입니다.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거주하고 있는 저 북쪽부터 저 남쪽 아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거의 다 모여. 길르앗 땅은 어디냐? 그 요단강 동쪽에, 동쪽 지역이에요. 실제 다 모였다는 얘기죠, 거의.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라는 지역이 항상 의미가 크죠? 모여서 큰 성회가 이루어집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씩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칼을 빼는 칼 쓸 수 있는 그 전문 군인들이 4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한 지파에 딱 왔는데 살덩어리가 온 거예요. 잘려갖고 팔이 오고 머리가 오고 다리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보고서 물론 편지를 보냈겠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흥분을 해서 모였으니 모인 사람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동단결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만 놀랬는 걸 알 수 있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알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초지종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지금 자초지종을 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첩과 더불어서 베냐민에 속한 이방인에게 살지 않고 거기 머물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베냐민 지역 기브아 지역에 갔다. 5절 기브아 사람들 나를 치러 올라와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뭐가 생략됐냐면 위협을 할 때 본인이 첩을 내어준 것을 생략하고 대어준 사항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을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인 모든 지파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베냐민 지파 기브앗 사람 있는 사람들이 깡패들에 몰려와서 내 첩을 뺏어가서 욕보이고 죽게 했단 얘기야. 나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열두 조각을 넣어서 보냈단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할지를 묻는 거죠. 8절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앗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앗 사람들을 치는 걸로 그 죄를 죄값을 묻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간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그 사람들 내부의 일인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교회를 나와서 큰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평 살고 있는데 겪게 살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가 그 귀한 백성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교회 내부의 일들.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 빠른 적용이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말씀해주는 의미가 있잖아. 의미를 생각하면 내가 믿는 부부지만 믿는 가정이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까 살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악하다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일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아니에요. 그냥 자체들끼리 믿음이 워낙 전락하고 땅에 떨어져 갖고 그들끼리 얽히고 그 죄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정복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민족끼리 계속 동족끼리 큰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사기 저자는 이 말을 왜 하고 있냔 말이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은 정복 못한 땅들을 정복하면 끝나는 게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사사들을 보게 되면 다들 그래요. 다들 뭔가가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고 무엇인가가 계속 그들에게 어떤 그 이방인의 문화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방 문화가 가득 들어온 거예요. 가득 들어와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성적으로 인한 타락과 성적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다 걸신들린 것 마냥 무엇인가에 다 현혹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다 미쳤는 듯한 느낌이에요.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온종일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들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에게 묻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지파라고 그들을 두둔해요.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며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고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파라고 그걸 두둔한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열두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인가요? 야곱이 죽을 때 자손들을 축복을 해요. 그때 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뭔 말이냐 그러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27절.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야. 이 축복의 내용입니까 이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막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 생각하면요. 뭔가가 보들보들하고 뭔가가 막내 같고 우리 막 이름이처럼 막 그냥 빵 먹는 막 모습이 지금 아른아른거리고 그 주원이처럼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인데 야곱은 그를 축복할 때 축복이 아닌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내용과 오늘 사사기 내용을 견져보세요. 역시나 베냐민 지파가 뭔가가 자꾸 싸움을 북돋는 아주 싸나운 민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의 그 축복 기도와 오늘 내용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이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싸우려고 나온 칼을 뺀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에요. 자기 민족을 건드려, 우리를 건드려, 지금 문제 사안이 뭔지를 돌아보고 해결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싸우고자 11지파와 싸우고자 칼을 빼고 2만 6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 외에 기브아 사람 주민중 택한 자가 700명, 2만 6천 700명이 11개 지파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지배하고 그럴 때 11개, 12개 지파가 함께 연합한 지가 한 번도 없어요. 연합이 안 돼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근신근신 이렇게 한두 명이 해서 모든 걸 끝냈거든요. 삼손, 뭐 입다 거의 다 큰 지파가 동원되기 전에 몇 개 지파가 연합은 안 됐고 한두 지파가 거의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 블레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11개 지파가 딱 연합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동족을 칠 때예요. 이것도 보면은 뭔가가 물론 그들이 한 번에 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쳐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묻죠. 1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의미가 크죠? 에훗, 오른팔 장애가 있고 왼손 썼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장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워낙 왼손잡이를 많이 키웠어요. 용병으로. 궁사랄지 창 던지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싸움에 능한 민족이에요. 야곱의 그 기도하고 연결되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니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생각해보세요. 2만 6,700명과 40만이 지금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가라. 야곱이 유다를 축복을 해요.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축복하냐. 왕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구별된 지파로서 축복을 이렇게 받아요. 주의,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많은 의미가 있죠. 유다 지파. 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40만이 확장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갈까요? 우리 1장, 2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을 칠 때 물어요. 누가 나가릴까? 항상 하나님이 누굴 지적합니까? 유다. 항상 유다를 지적을 해요. 유다가 나가서 먼저 우리말로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민족끼리 싸우려니까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은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묻고 나갔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유다지파가 나갔는데 2만 2천 명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는데 당했어요. 하나님이 싸워라! 라고 승인한 건데 당한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크죠. 우리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면 1등하고 역사하시면 대박의 응답이 있고 역사하시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역사하시면 무조건 모든 것들 만사형통할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성경에서 누가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오면서 만들어낸 번영신학의 한 조각들인 거예요. 번영신학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이 이야기야.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갈지만 들어가서 많은 전쟁과 전투와 싸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무조건 잘 되고 그 말들을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런 말들을 흔하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나요? 예수 믿으면 암이 안 걸리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무조건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보충이 안 된 것들, 결핍한 것들, 뭔가가 모자란 것들을 계속 간구하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 마냥 해놓은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계속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향한 경외와 어떤 그를 향한 영광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받아내고 꼭 마트에 있는 사장님 만난 것처럼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또 받은 뭐 치유받고 하나님 믿게 되면 무조건 응답받고 막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 또 좋은 자리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좋은 자에게 갈 수 있다면 공부를 해서 떨어진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무단횡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막 요행을 바라고 뭔가가 나한테만 큰 우환이 없고 나한테만 모든 게 다 비껴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께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여 주여 이르되 이 전쟁에 지금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 이튿날에 다음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지금 나갔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도 슬픈 판국인데 지금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 지금 죽어 말이 4만 명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했던 신천에는 큰 뭐 유명한 연세대학 같은 경우가 교우 학생들이 2만 명이에요. 그 두 배가 죽은 거예요. 두 개가.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케이 그랬는데 나가서 큰 패전을 하는 거예요. 저자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 읽었죠.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점을 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처음 있는 모습이에요. 묶고 나갔잖아요. 지금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27절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 그렇죠? 드디어 언약궤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었던 두 번 22,000명 18,000명 그때 물을 때 다른 물음이 있다면 지금은 언약궤가 있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내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때 연대를 추정을 했어요. 학자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슬픈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는 역사서예요. 하지만 17장부터는 역사 순서를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건들을 들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빠르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빠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갔다가 어느 날 막 구원의 축복 누리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탁 떠나보세요. 정말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너무 빠르게 내게 언제 주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 잘했어 라고 축하하는 것 같고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같이 동지가 된 것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비웃고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딨냐 임마 이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애굽에 돌아오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29절 기브아 이스라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예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22,000명, 18,000명, 30명이 죽은 거예요. 비교적 많이 죽진 않았죠. 그렇죠?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으로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고자 하고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베냐민이지만 계속 승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싸움을 끝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만 6천 7백 명 했잖아요. 베냐민 집회 군대가. 그들이 2만 5천 명이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싸움 두 번을 세 번을 치게 하고 그들에게 이 의미를 당연히 묵상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에 베냐민 조선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주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30명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이 군대가 죽는 걸 보고서 베냐민 사람들이 싸움에 승리할지라고 대들다가 지금 속은 거죠. 연기구름이 40절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같은 동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진멸을 거의 못했는데 자기 민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사람을 이렇게 진멸하는 거죠. 또 급히 이런 표현들 이삭 줍듯이 그들을 해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뒤를 따라 기도매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이 겨우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도망간 사람 1,000명 빼놓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갔던 열두 지파였는데 결국에는 그들도 정복을 다 못한 상태에서 동족끼리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계속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질서가 없었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온갖 잡동사니 미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열두 지파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막 계속 헤매다가 드디어는 한 민족, 막내 민족 지파를 죽이는 진멸하는 남자만 600명이 남았어요. 한 나라가 거의 초토화된 거야, 이제. 이것이 원래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었냔 말이야. 뭐,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 의미들은 각 개인들이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이, 우선 1차적인 내용,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문득문득하는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잔치하며 축하하며 따뜻하게 충분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로 사회에서 없는 그런 뭐 라이언스 클럽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서로가 좋은 행정,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하하 웃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은 교회예요.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물음이 우리에게 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 가운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팩트예요.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나가서 아, 좋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14개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냐 5세, 4세 타는 아이들을 외국에 보낼 정도로. 아니, 아빠들도 없이 엄마들이 그냥 그 붙잡고서 보면서, 야, 그 의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의미가. 우리 인생 속에서 왕이 없음으로 벌어졌던, 민족 간의 큰 어떤, 어려움, 어두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실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지금 저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끝날 때 한 번쯤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깊이 담겨지는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시고 또 묻는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인담을 내주셔서 오해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에 또 믿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파이팅하는 삶이 아니라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게 조명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있게 하시고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냐서 그의 증거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드리며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당대 세계보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온두라스 사역과 또 과테말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셔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미래 동역자를 세워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피니셔 스쿨 또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의 건강과 안위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그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찾으며 참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 되도록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자 있으니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힘없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로잡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사로잡히고 인도받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또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기